제가 총 제목을 은혜란 무엇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 전체적인 요약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나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 중에서 은혜라는 용어만큼 아마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진리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칸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진리와 은혜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은혜가 그렇게 많이 강단에서 전해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은혜와 그 진리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기도 하고요. 기독교 진리를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의 진리, 은혜의 종교, 은혜의 복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진리를 사실 논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우리는 건전한 신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결정적인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역시 건전한 신앙이 기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적 은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제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고대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매력이나 매혹, 매력 또는 매혹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는 친절한, 이 카리스라는 의미가 친절한 또는 예의 바른 이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와서는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은총, 우리가 은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은총이나 혜택 또는 은혜라는 의미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밑에 이제 밑줄을 이렇게 쳐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가 있으시면은 그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나중에라도 좀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 이 그레이스라는 말은 친절함이나 은택을 베푸는 자에 대하여 이것을 받는 자가 감사를 느끼는 태도를 나타내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뭔가 하면은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고 느끼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헨인데요. 의입니다. 의, 헨이라고 하는데 그 구약의 의미도 은총, 그리고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용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노아가 무엇을 입었다고 했는가 하면요,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롯의 가족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멸망을 피한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백성들 3천명이 죽게 된 후 모세가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은총을 입은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한 사건 등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은총이나 은혜에 대한 단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에서 구출되거나 용서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경으로 해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섭리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역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언약, 그렇죠? 구원 사역은 여호와의 언약. 이 구약 시대 때 언약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요약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사실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 있어서의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약에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이나 언약의 섭리와 관련을 지어 그 의미가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부터 나오는 그 한 센테스도 여러분들께서 좀 밑줄을 치시고 하이라이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열조와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그 언약은 아무런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이나 자비성에 근거한 그 뜻에 따라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은혜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읽어가지만은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약을 말씀드렸는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언약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성과 자비성에 근거한 그 뜻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더 가져왔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이 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다 돌아갔습니까, 이제? 예. 이 페이지 둘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또 천사 가브리엘이 구약 성경의 은혜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이제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된 것을 알리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잉태된 것을 알리면서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말씀하신 것을 은혜로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운 말. 그리고 특히 서신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이런 곳에 특별히 은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그 다음 단락도 센텐스도 여러분들께서 하이라이트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경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가 하니까요. 마리아의 경우 많은 처녀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으로 선택된 사건. 그것은 사실 마리아가 어떤 잘남이나 어떤 준비됨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건이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으로 약속하신 것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나 아브라함 후사가 믿음으로 되는 것 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성과 자비성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밑줄을 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은혜라는 이 정의를 한 부분인데요. 은혜라는 용어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 섭리에 따라 자비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선택, 그렇죠? 그분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선택하셔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혜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택한 자나 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물, 공기, 태양, 이것은 모든 자들에게 다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일반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의 혜택 또는 우리가 정치가 잘 되면 우리가 정치에 대한 은혜로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문화, 예술, 교육, 학문, 경제 등과 같은 일반적인 혜택도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신앙적인 은혜를 특별한 은혜, special grace라고 말하는데요.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신앙적 은혜인데 예를 들자면은 진리를 깨닫게 해서 믿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승리하시는 혜택,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용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부모의 은혜 또는 스승의 은혜, 상사의 은혜 등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이 용어가 성경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이 은혜의 내용과 은혜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은혜의 내용,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얻으려면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 내용을 성경에서 일일이 구하자면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지만 이 내용을 아주 잘 이렇게 총정리해서 간추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찬송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구체적 내용은 신령한 복으로서, 그렇죠.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죠. 신령한 복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구체적인 방법이 굉장히 놀라운 방법인데요.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아들들로 택하신 것이고 둘째 방법으로는 택한 바 된 아들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의 깊으신 뜻대로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다음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 센텐스도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인 하나님의 선택이나 두 번째 방법인 하나님의 예정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조건 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한 방법이 은혜라고 한다면은 그 방법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도 조건 없는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들들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은혜의 깊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은혜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피는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될 두 번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성도들이 피로 구속을 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역시 하나님의 기쁘신 무엇을 따라요?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다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도 우리 좀 하이라이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이 다 예정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예정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구원받게 된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섭리에 의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심. 우리가 지난 안식일날 두 분의 장로님께서 두 분께서 장로 안수를 받으셨고 그런데 제가 어제 교회를 왔는데 우리 이기영 장로님께서 이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소화기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또 계시길래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아이고 이기영 집사님 나오셔서 고생 많으시네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마 또 우리 이 장로님은 그걸 또 마음에 두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안수 주고 금방 잊어버리셨나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워낙 이렇게 입에 버릇이 돼서 그랬으니까 혹시 김석수 장로님도 김석수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인치심.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도 성령의 인치심으로 장로의 안수를 받고 집사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의 인치심이 세 번째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를 밝혀주는데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은 것, 그 믿음 때문에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어떠한 공로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해서 깨닫고 믿게 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특별히 우리는 진리교회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자만의 것이라는 거예요.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졌지만 받은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그 요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들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기업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성경적인 은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은혜의 내용인데 그 부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르러 오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주권성이라는 것.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앞에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권성, 은혜의 내용 부분을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절대 주권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이라는 거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성도들 편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게 되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서 신학에서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신학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들에게 베풀어지시는 은혜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그것이 거부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만 열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사도 바울이 모세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주권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 노력하는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무엇으로 말미암았을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특성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비성이에요. 자비.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사랑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특성 중 하나는 자비성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기초가 되고 우리 지금 메시아를 여러분들께서 다 잘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을 통하여 우리 좀 하루에 한 장씩 좀 같이 읽읍시다 하고 제가 호소를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잘 읽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손을 안 드셔도 다 긍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메시아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가 사랑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은혜의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특성 중에 하나로 자비성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성경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아하바라는 말과 헨이라는 말이 있고 신약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는 말과 필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아가페 필레오라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뭐 용례로 보면은 아가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라는 말도 사용되었고 필레오라는 말도 사용돼요. 그래서 이 두 말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용어들은 모두가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구약에 있어서의 히브리어 아하바나 헨은 아주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신약에 있어서도 헬라어의 아가페나 필레오도 그 의미상 크다란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신적인 사랑이란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며 일방적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든 하나님 안에 있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역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며 일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조건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특성 세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특성 중에 또 하나는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은혜가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성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영원성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형상을 초월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즉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나중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따라서 영혼은 그 용어 안에 무한성과 불변성 또는 완전성 등이 포함된 넓은 의미의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역시 영원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하고 불변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함도 없고 완전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페이지를 펴셔서 마지막 결론을 보겠는데요. 이 결론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여튼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이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귀를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가슴에 채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은혜의 역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바 은혜를 뭐해 가는 것이다? 깨달아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가장 빛나고 크고 보석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보혈을 흘리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울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은혜 충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많이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당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이것은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깨달으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와서 보니까 벌써 누군가가 이렇게 참 우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히터도 딱 켜져 있고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식사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널려 있는 이 공기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숨을 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가운데 2013년을 보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즉 엄밀하게 말하면 성도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이라는 뜻이다.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깨달은 농도만큼 은혜의 감격이 솟아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깨달은 농도만큼 은혜의 감격이 솟아나게 되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나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2013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순간마다 깨닫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언의 신에서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뜻인데요. 은혜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이 죄인들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는 대신에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의 내용을, 특성을,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깨달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충만한 그런 삶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감사가 넘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우리 일주일 사시면서 힘든 일도 있으시고 또 문제도 있었을 테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 그렇지만은 우리를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예, 정말 얼마나 좋은 말이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